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일곱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하나 됨이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인생,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 가면 김제 기역자 교회로 잘 알려져 있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남성과 여성이 따로 앉아서 기역자 모양으로 해서 중간에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고 따로 앉은 것 때문에 기역자 교회라고 하고, 1910년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잘 유지되어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제가 이전에 방문을 했을 때 그 교회에 섬에 있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일화를 들으면서 참으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의 남장로교 소속이었던 테이터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땅을 기증한 분이 조덕삼 씨인데, 그 당시 때 김제의 가장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이분이 테이터 선교사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땅을 기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덕삼 씨의 집에는 특별한 무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본래 경상남도 남해도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참 가난하게 자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9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11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무나 먹고 살기 어려워서 곡창지대 전라도에 가서 곳에서 조덕삼 씨 집에서 마부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테이터 선교사님이 1905년도에 금산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설립하자 놀랍도록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장로가 필요하게 되어서 1910년도에는 그 교회에서 장로 선출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기대했던 그 지주 주인 조덕삼 씨가 아니라 그 집의 모습이었던 이자익 청년이 장로로 선출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참 당황스러웠던 그 순간에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한마디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이자일 씨가 맞습니다. 나도 이자일 씨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좋은 장로로 모시겠습니다. 자신의 모습이었던 사람, 집에서는 모습으로 마부로 생활했지만 교회에 오면 그를 깍듯하게 장로님으로 모셨습니다. 조덕삼 씨는 이 이자익 그 청년에게 한글을 깨치게 했고, 그리고 평양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했고, 당신이 그 세운 금상교회에 모시고 평생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섬겼던 참 아름다운 일화가 있는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머슴을 장로로 섬기고 머슴을 교육시켜서 담임 목사로 모셨던 한 사람, 이자익 목사님은 한국교회 유일하게 역사에 세 번이나 주요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참으로 존경받았던 훌륭한 분이시지만 정말 더 훌륭한 한 분이 있다면 조덕삼 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져온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다 달라지게 되고, 세상의 법도 세상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의 새로운 삶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예수의 영, 새로운 주인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새로워진 인생,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진 인생, 이전에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구원 얻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내 속에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떤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의 평소 글처럼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또 무엇을 원하시는가, 삼일차 하나님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1, 2, 3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워진 인생, 변화된 인생을 배우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이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그 무엇인가 한 지점이 우리 가슴속에 꼭 남아서 오늘 예배당 문을 났을 때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라.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넘어서 4장으로 시작이 되면 걸음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걸음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1, 2, 3장에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몸을 이룬 진정한 공동체,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1, 2,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걸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걸음으로 therefore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Worthy of the calling.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worthy한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 주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어떤 삶일까요? 4장부터 6장까지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실천사항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용어를 하나 기억하면 여러분들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직설법, 영어로 말하면 indicative라는 단어가 있고 명령법, imperat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오늘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서신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울서신은 대부분 다 모두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은 indicative, 직설법으로 되어 있고 뒤에 부분은 imperative,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단어가 걸음으로라는 단어예요.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걸음으로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자, 직설법이라는 것은 복음이 선포하는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명령법은 걸음으로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밑에 직설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God has saved me by His grace. 명령법은 뭡니까? 걸음으로 therefore live out God's good works.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라.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모든 바울서신이 앞에는 직설법, 하나님이 행하신 일, 후반부에는 명령법,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는 반드시 인디커티브, 직설법에 근거해서 명령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반응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이 있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신자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1923년도에 약 100년 전에 메이첸이라는 학자가 쓴 중요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첸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세웠던 학자였습니다. Christianity and Liberalism이라는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면 아주 핵심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indicative, 직설법이죠. 그러므로 therefore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명령법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라는 것도 역시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자유주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임페리티브가 명령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살면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러면 then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자유주의란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열심을 내면 신이 감동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답게 주님 앞에 살라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대상이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세상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부담스럽게 들려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요구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증거요, 영광스러운 우리의 은혜요,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명령의 말은 굉장히 무겁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을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펜에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리시드 바흐가 했던 중요한 말이 한마디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온전히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실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하면 되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넘으실 때 이렇게 세운다고 약속하시고 그것 때문에 때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기대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worthy of your calling.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의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나 늘 부족해서 연약하고 넘으실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감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새로운 신자의 삶, 그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삶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 예수님의 character of Jesus, 예수님의 그 성품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 어제 우리 제자훈련 사육훈련 영성수련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했던 질문이었어요. 진정한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도 제자가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할 것인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습니다고 말할 때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구원자는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구원자로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My Lord and Savior, 내 구원자요 Savior뿐만 아니라 내 Lord,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주인이란 말과 1세기 때 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1세기 때 주인은 내 생명, 내 모든 것들이 주인에게 속한 시대입니다. 당시 때 주인이 누구일까요? 당시 때 이때 주라는 말은 Curious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당시 때 Curious가 누굽니까? 라면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가 큐리어스가 아니라 예수가 내 주인이라고 말한 사람, 그 때문에 사람들이 순교당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행복하게 지내고 그것은 한쪽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에게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품 변화가 일어나요.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 이 성품이 밖으로 나오게 될 때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정중하게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태도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고 주님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 All humility, gentleness, patience, bearing one another in love, 서로를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 모든 하나하나가 참 우리가 볼 때는 인간 땅 위에서 참 아름다운 덕목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품, 주님 앞에서 변화된 신앙적으로 다듬어진 이런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성품, 예수 안에서 변화된 성품.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하나를 잠시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이 성품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겸손으로 대하라.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보다 자기를 단순하게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인간이 첫 타락이 왜 타락됐습니까?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잘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포지션을 해야 되는데, 먹지 말라 한 실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먹어도 된다고 판단해서 먹고 범죄한 것.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원인이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온전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는 첫 시작이 구약이 전공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제 생애에 가장 신학 공부에 영향을 미쳤던 한 교수님은 골든 휴거버거라는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구약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보스턴에 가장 유례 있는 유서 깊은 뉴 팍스트리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몇 년 전에 그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설명을 듣고 또 목회의 철학을 듣고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에게 가장 가르쳐준 중요한 가르침은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우리 올 테스먼트뿐 아니라 뉴 테스먼트, 모든 올 스크립처,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우리가 모든 성경이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해석하고 설교할 것인가를 참 잘 해석학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한테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칠 것인가 늘 많이 강조했습니다. 한 분의 교수님에게 제가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교수님, 우리 학생들을 잘 모르시지만 우리 학생들은 교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께 배운 이 사실에 근거해서 늘 가르치면서 교수님의 이름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교수님의 이메일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나의 이름을 그렇게 기억한다니 고맙지만 참 유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슴에 새겨야 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진정한 겸손한 겸손의 제자였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 이번에 제가 겸손 단어를 연구하면서 참 특별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오늘날은 겸손이 참 좋은 덕목으로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 시대 고대 사회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이 피해야 될 부정적인 단어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로마 시대 때는 겸손이 아니라 힘이 집했던 시대입니다. 무력, 파워, 세계를 점점 확장시켜가던 그 시대에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당당하게 세웠던 이런 힘의 원리,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속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살아내는 땅 위에서의 윤리가 아니라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이런 겸손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탁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냥 조용하게 살아가는, 말없이 살아가는, 순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내 속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상대를 높이며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젠틀한 모습, 온유를 가지고 윌리엄 바클리가 했던 해석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야 할 때 분노할 줄 알고, 우리는 온유하면 그냥 화도 모르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화를 내야 할 때 분노할 줄 알고 그러지 말아야 할 때는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 때 상을 엎으시면서까지 분노하셨던 우리 예수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 그렇습니다. 불의에 한가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분노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설명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출애굽의 명장입니다. 홍해를 가른 사람, 그 수많은 수백 명, 수백만 명 사람을 이끌고 나온 사람, 그 모세를 두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모세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에요.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진짜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가 갖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빚으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 그들을 두고 온유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앙적 온유, spiritual gentleman은 어떤 사람일까요? 특별히 우리의 언어, 말을 할 때 온유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을 품고 따뜻하게 세우시는 사람, 늘 격려하고 긍정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중하게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사람입니다. 한 영혼 영혼 어떤 가련한 영혼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그 눈으로 그를 소중히 여기는 것, 온유한 사람에게 나오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온유함이 가능할 수 있어요. 관계 때가 중요합니다. 제일 온유함을 가지기 어려운 사람이 어린 남자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온유함을 잘 보여야 될 것이 가정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 따라가는 게 온유요 겸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덕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는 것, patience, 오래 참는 것. 참는다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서도 참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묵묵하게 참고 그냥 인내하고 때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고 참아주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삶에도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아픔 중에 인내해야 될 때가 있죠. 그냥 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상대방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참는다라는 게 언젠가 잘 될 거야, 변화될 거야, 그냥 사람이 그렇지 용서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언젠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걸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 13년째 지금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 가운데 가장 배운 것 한 가지 말하라면 이것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애달프게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처럼 기도처럼 펼쳐지지 않을 때 조바심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하나님의 좋은 때 행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할 겁니다. 그러나 제 최선에 따라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고 믿고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인내 대명사 아니겠어요? 길이 참으시고 제자들 3년을 길이 참으시면서 언젠가 변화될 제자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다 되었어요.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프랑스와가 조르주 루오의 파나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의인은 향나무와 같아서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기를 묻히는 의인의 삶. 이게 예수님의 삶 아니겠어요? 자기를 죽이고 모함하고 피 흘리게 만드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삶이 바로 사랑이요, 오래 참음이요,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데 대한 반응이에요. 주님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데요, 너무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것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 성품을 보았어요. 이 네 가지 성품을 보면서 여러분 다 누가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하나 겸손한 것, 온유한 것, 오래 참는 것, 사랑하라는 것.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 품는 게 변화된 사람이 가져야 될 변화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이 딸이 그렇게 살고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고 테스트하시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소중한 피조물로 만든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부족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넘어질 때가 왜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게 되실 겁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부름에 걸맞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가슴에 잘 새기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 올려드리는 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삶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의 하나됨을 지키는 삶을 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삶. 지금까지는 개인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원래 추구하고 있는 together의 삶,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셨으니 하나를 살아내라는 겁니다. 각기 다 다른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으니 몸된 지체답게 하나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Eager to maintain the unity of the Spirit.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스푸다존 데스, 힘쓰다, 노력하다 이런 의미예요. 원래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제가 데스 이런 게 들어가면 분사형을 가리켜요. 계속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때레인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현재 부정사인데 이 의미도 계속 해나가라는 겁니다. 계속 지켜나가라, 유지하라. 무슨 말일까요? 힘써 노력하고 힘써 지켜 유지하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힘써 지켜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됨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나되어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다 각자 다르게 태어났고 기질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 다르고 가족들도 하나 되기 쉽지 않은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라. 너무너무 고마운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하나를 묶어주셨으니 이제는 하나 됨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된 것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사복음서의 제자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다 얻었어요.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를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넘어가서는 전혀 달라집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함께 동역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의 제자들 어떻게 모두가 다 그렇게 한결같이 순교할 수가 있었을까? 형제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들은 함께 연합했고 하나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 스크럼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 기꺼이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영적 동지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너지 효과란 말이 있죠. 제가 이걸 읽고도 참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2톤 정도가 된대요. 두 마리가 끄면 몇 톤일까요? 4톤이죠. 그런데 23톤을 끈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제가 참 보고도 믿기가 어려웠어요. 10배 효과를 더 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동지가 되어서 함께 together in Christ로 나아갈 때 세상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동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힘써 그것 지켜라.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단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새로운 인생, worthy of your calling,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결단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하나 있으면 매 순간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그러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됨을 지켜라. 유니티, togetherness, 이것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힘써 노력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오늘 말씀 간직하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찬송 가운데 쓰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합니다. 권능의 팔을 드신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선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선해 주님과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로 그 찬송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주님의
4장 시작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산자답게 살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아들 딸답게 살라.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 우리를 천상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땅 위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라. 주님,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러므로의 삶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성품을 닮게 노력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참 자격 없고 허물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 받았으니 구원 받은 사람답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 되어,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최선을 다해 몸된 지체 영적 동지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